현장 기획 북한인권운동 20년 걸어온 길과 만들어갈 미래 안녕하십니까 전태우입니다. 북한 민주화 네트워크 창립 20주년 기념 토론회 김정은의 북한 무엇이 변했고 무엇이 변하지 않았는가가 지난 10일 서울 마포구에서 열렸습니다. 1999년 창립한 이 단체는 지난 20년간 남한과 국제사회에 북한 인권운동의 저변을 확대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변화하고 있는 북한과 한반도를 둘러싼 불안정한 국제 정세에 대한 평가, 그리고 북한 주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 등이 논의됐습니다. 오늘은 양정화 기자와 함께 토론회 현장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북한 민주화 네트워크의 20년 활동부터 돌아보겠습니다. 양정화 기자 나와 있는데요. 북한 민주화 네트워크가 어떤 활동을 해온 단체인지부터 설명해 주시죠.
북한 민주화 네트워크는 1999년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 기념일을 맞아 창립했는데요. 창립 성원들은 1980년대와 90년대 한국 내에서 민주화 운동을 주도했던 인물들로 북한의 참혹한 인권 상황을 접한 뒤 북한의 민주주의 달성이 한반도 평화의 최우선 과제라는 문제의식 아래 단체를 성립하게 됐다고 합니다. 창립 초기에는 북한의 인권 실상을 국내외에 알리기 위한 활동에 집중했는데요. 열쇠라는 의미의 잡지 키즈를 발간해 한국과 영어, 일본어로 출간했고 인터넷 시대가 본격화된 이후에는 북한 전문 인터넷 신문 데일리 NK를 창간했습니다. 이어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 사회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단파 라디오 방송 자유조선 방송을 창립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날 기념식에는 한기용 대표가 지난 20년간의 활동에 대해 발표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는데요. 어떤 소감을 밝혔나요?
네, 한기용 대표는 먼저 지난 20년간 단체 활동을 함께해온 사람들에게 감사함을 표했습니다. 다만 지난 20년간 북한의 민주화와 인권 실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쳤지만 북한의 상황이 과거와 크게 달라진 점이 없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한기용 대표의 소감 직접 들어보시죠.
예, 북한 민주화 네트워크가 1999년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일에 창립되었는데 오늘로 딱 만 20년을 맞았습니다. 네. 북한 민주화 네트워크는 전 세계에서 최초로 북한의 민주화를 모토로 내걸고 창립한 단체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다양한 활동들을 많이 벌였고요. 최근에 어쨌든 북한 인권 상황은 20년 전과 비교해서 아직 크게 변한 바가 없기 때문에 북한의 민주화와 인권 실현을 위한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 지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동안 20년의 다양한 활동의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북한 주민들의 인권 실현과 북한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더욱더 노력을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어쨌든 뭐 좀 최근 들어서 북한 인권 문제나 이런 데 대한 국내적인 관심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좀 다시 새롭게 북한의 엄혹한 인권 현실을 느끼고 또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 한국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20년 전 한국에서 처음 북한 인권 운동이 시작될 때만 해도 북한 문제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지 않았었는데요. 이들은 어떤 계기로 북한 인권 운동을 처음 시작하게 됐습니까?
네, 이날 토론회 사회를 맡은 송광주 한반도 선진화연대 대표는 구소련의 붕괴와 북한 내에서 발생한 대기근 사태, 고난의 인권을 계기로 한국 내에서 북한 인권 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말했는데요. 1990년대 중후반 대규모 탈북자의 발생 이후 북한의 실상을 국제사회가 비로소 알게 됐다는 설명입니다. 북한 체제의 실상이 한국을 비롯해 전 세계에 알려지며 북한 인권을 개선하고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이 본격화됐다고 할 수 있는데요. 북한 민주화 네트워크를 비롯한 수많은 인권단체, 활동가들의 노력으로 지난 20년간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송광주 대표는 평가했습니다. 송광주 대표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20주년을 맞는 북한 민주화 네트워크 NK의 수많은 단체와 개인들이 북한 인권 문제를 진실을 알게 되고 또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한국의 북한 북한 인권운동과 그리고 북한 민주화 운동에 헌신하신 분들이 그 노력으로 2014년도에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Commission of Inquiry 거기에서 최종 북한인권 조사 보고서가 나와서 그것은 북한의 인권 문제를 반인도 범죄로 규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20년 동안에 많은 북한인권 활동과 그리고 하는 분들이 헌신의 결과 오늘 이 자리에서 그 20년을 한번 정리도 해보고
네, 한국, 미국, 일본에서의 북한 인권법 제정 그리고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구성 등 정말 굵직한 성과들을 많이 이뤄냈네요.
네, 이날 토론회에 발제자로 참석한 권은경 북한 반인도범죄 철폐를 위한 국제연대 사무국장은 북한민주화네트워크가 북한인권운동을 여러 분야로 확장시켜서 북한인권운동의 다양화에 기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인터넷신문과 대북방송사를 비롯해 탈북민과 대학생이 주축이 된 북한인권운동단체의 결성과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했다는 것인데요. 권은경 사무국장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20년의 활동 기간 동안에 저희 그 NK넷을 중심으로 그 북한 인권 자체가 분화가 되었습니다. 보여드리는 이러한 활동들로 NK넷이 인큐베이팅을 해서 다양한 활동들로 여러 가지 분화를 이루어낼 수 있었죠. 그리고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대학생들, 청년 그리고 탈북민 활동가들도 양상이 되었고 또 육성이 되었습니다. 그 북한 인권 활동으로는 처음으로 탈북민 단체가 그 NK넷 인큐베이팅을 통해서 탄생이 되었고요. 그래서 북한 인권 운동본부라고 이름을 올려서 지금은 NK와치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 인권 운동 활동 단체로서는 탈북민들로 구성된 최초의 단체가 NK넷의 그 인큐베이팅을 통해서 나왔었죠.
네, 지난 20년간 한국에서 펼쳐진 북한 인권 운동의 역사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요. 20주년 기념식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된 토론회에서는 김정은 시대의 북한에 대한 평가도 함께 이뤄졌는데요. 이어서 토론회의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서 현재 북한 내 정치 그리고 경제적 상황에 대한 진단을 내놨습니다. 양 기자, 먼저 북한의 권력 구조 그리고 정치 상황에 대한 평가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김인태 국가안보 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이 김정일, 김정은 시대 권력구조 변화와 특징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김인태 책임연구위원은 북한 노동당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은 경험이 풍부한 북한의 전문가인데요. 김 연구위원은 김정은과 김정일의 권력 세습 과정을 비교하며 유일체제 사상이나 우상화를 강화했다는 점에서 유사한 권력 승계 과정을 거쳤다고 평가했습니다. 김인태 연구위원은 이외에도 김정일의 권력 승계는 김일성 사망 이전부터 20여 년에 걸쳐 진행된 반면 김정은은 조기회 권력 승계를 이뤄서 선대보다 짧은 시기에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두 사람은 통치 구조를 구축하는 데 있어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고 김 연구위원은 설명했습니다. 김정일이 군을 중심으로 권력을 안정화시켰다면 김정은 위원장은 당을 중심으로 통치 구조를 강화시켜 가고 있다는 설명이었는데요. 이어서 김 연구위원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김정일 시대에는 당군 중심의 권력 구조에서 군의 정치적 비중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7차 당 대회 전까지도 대체로 유지를 했었습니다. 유지를 했다가 최근 시기에 들어서 이 구조가 변했죠. 변해서 현재 총정치국장은 상비연 당연직에서 배제가 돼서 지금은 정치위원회 한정을 시켰고 그 다음 더 나아가서 군부 3인으로 볼 수 있는 무력상 총참모장도 정치국 후보위원회에 지금 한정을 시켰습니다. 더불어 군부의 과거 김정일 시대의 성군정치 시대에 북한의 권력구조를 평가할 때 대체적으로 그 표현이 있었습니다. 쓰는 표현 당과 국가 군대의 책임을 부르는 이런 내용이 있죠. 그런데 지금은 통상적으로 공식 호칭은 당과 국가 이렇게 호칭을 합니다. 그리고 군은 당과 국가, 군대 이렇게 호칭을 하지 않고 당과 국가 이렇게 호칭을 하고 하위급인 무력기관으로 호칭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네, 김정은 시대 들어서 군의 정치적 지위를 낮추고 대신 당의 역할을 높여서 국가 정상화를 이루려 한다는 분석인데요. 이날 토론회에서는 북한 정치뿐 아니라 경제 변화에 대한 분석도 제기됐다고 하던데요. 어떤 발표가 이루어졌습니까?
네, 뒤이어 발표를 맡은 박형중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핵을 보유하는 한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는 지속될 것이라며 핵 협상의 빠른 타결만이 북한 경제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그는 북한 내에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시장화에 주목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박형중 연구위원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북한 경제는 시장화 쪽으로 변화는 계속 지속할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보면은 그 중소 국유기업에 돈주들이 투자하는 걸 합법화시켜 놓은 것도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중소 국유기업의 사실상의 사유화가 진행되는 거라고 판단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택의 민영화인데 이 주택의 민영화도 그 시범적으로 몇 군데에서 그 공식적으로 실시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낮은 선봉에서 실시하는 것 같은데 이건 아마 대대적으로 앞으로 실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중요한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정권이 재정이 돈이 딸리는데 정권이 재정을 확보하는 방법 중에 핵심적인 방법 중에 하나는 지금 주택을 민영화하는
북한의 시장화가 북한 사회 변화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은 국내외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예상인데요. 이 자리에서도 북한 시장화에 대한 부분이 많이 언급이 됐다고요.
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얀 야놉스키 독일 외무부 한반도 정책과장은 최근에도 평양을 방문해 북한의 변화를 직접 목격하고 왔다고 말했는데요. 그 역시도 북한의 시장 활성화 그리고 젊은 세대의 부상에 대해 주목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시장의 활성화가 북한 제재에 어떤 역할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의 얘기 들어보시죠.
실례를 들자면 많은 이들이 지금 북한의 청년들에게 희망을 찾고자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또한 거의 유일한 희망이 청년들, 즉 장마당 세대에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달에 제가 북한을 방문해서 수업을 처음으로 직접 참관하여 또 젊은 학생들의 열정과 자신감을 보니 정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심지어 외국인에 대한 꺼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돈주들이 북한 사회를 완전히 탈북발굶시킬 그런 역할을 수행할 거라고 이렇게 믿어왔죠. 근데 유럽 국가들 사이에서도 돈주들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많은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몇 년 지켜보고 지금까지 이렇게 보니까 오히려 많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돈주들이 서방의 힘을 받을 생각도 안 하고 자기 돈본으로 당으로부터의 자유를 보장받기보다는 오히려 당 중앙과 더 가까이 지내기 위해서 그 돈을 쓰고 있죠. 중국의 사례나 베트남 사례도 이렇게 그 보면은 거기서도 역시 사회적 동제가 이렇게 유지되는 한 그 밑에 자본주의로의 전환이 정권 반대보다 정권 안정을 가져왔죠.
네, 북한의 시장화는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주민들의 자생적 노력의 결과로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북한 내 정치 그리고 경제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북한 주민들의 의식도 많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또 있었죠?
네, 26년간 북한 내부 상황을 취재해온 이시마루지로 아시아프레스 오사카 대표는 북한 주민의 의식 변화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는데요. 이시마루 대표는 북한 내 정보 유입이 주민들의 의식 변화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드라마와 영화 그리고 라디오 방송이 큰 역할을 했다고 말했는데요. 이시마루 대표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네, 북한은 온 국민에게 절대적인 충성과 복종을 강요하는 사회입니다. 이런 사회에서 그래도 사람들의 의식 변화가 있어요. 계기는 여러 가지지만은 하나는 역시 외부에서의 정보 유입이 있죠. 아시다시피 북한에서는 많은 한국 드라마가 들어갔고 그 다음에 라디오 방송도 들었고 그 다음에 장사, 무역을 하면서 중국 물품이 많이 저 북한에 유입이 됩니다. 그런 걸 접하면서 아 같은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중국이 잘 사는구나 잘 만드는구나 라는 걸 느끼고 근데 그거 때문에 의식 변화나 아니면 이런 율연적 체계 영향이 생기지 않도록 계속 집단주의를 유지합니다. 2017년도 한국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돼서
쿠문 시위가 연속 매일같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거 탄핵 후에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문재인 씨가 대통령 당선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북한에서 크게 보도를 계속 했었어요. 근데 그걸 보고 역시 많은 사람들이 느꼈다고 합니다. 아, 나쁜 정치하면 탄핵할 수 있구나, 한국. 아, 그리고 뽑을 수 있구나. 자기가 선택할 수 있구나. 근데 그 영향으로 이분 뿐이 아니고, 야, 우리도 대통령 우리가 뽑았으면 좋겠다.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하면 좋겠다.
네. 하지만 아직까지도 북한 당국은 과거의 통치체제 그리고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과 주민들 간의 갈등이 앞으로 더 커질 가능성도 있겠군요.
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북한 민재화 네트워크 김영환 연구위원은 북한은 1990년대 중반부터 기존의 체제가 완전히 붕괴되기 시작했고 지금은 시장에 의존하지 않고는 경제가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은 상황까지 됐다고 진단했는데요. 북한 주민들의 생활은 이미 시장을 중심으로 재편됐지만 당국의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아 앞으로 시장화 현상을 둘러싸고 갈등이 생길 수도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첫째, 북한 당국에서 개혁개방이라는 표현을 극도로 싫어하고 왜 싫어하는가 하면 자기들 그런 개혁개방이라는 건 자본주의 시장주의 노선을 걷는 건데 자기들은 절대 그런 짓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뭔가 이제 중국 따라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잖아요. 자기들은 철저하게 자유주의적인 나라인데 우리가 중국 따라할 나라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북한은 개혁개방이라는 용어만 나와도 그냥 막 길길이 날뛰면서 우리가 무슨 개혁개방을 하느냐 이런 게 이제 북한 입장이고 중국의 78년부터 88년까지 개혁개방 초기 10년과 북한의 최근 10년을 이제 비교해 볼 때 물론 제도적인 측면에서 놓고 볼 때는 이제 북한은 제도적으로 정비되어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 반면에 북한은 이미 90년대 중반에 기존 체제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뭐 시장에 의존하지 않고서는 경제가 정상적으로 않게 됐기 때문에 엄청난 자생력을 가지고 시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생명력을 갖고 이렇게 살아왔다는 거죠. 아니 북한에서 생활이나 북한에서 생활할 때 마인드나 이런 걸 보면 아주 시장 마인드가 아주 철저하게 이렇게 완전히 생활화되어 있어요. 그 시장의 역동성이라든지 뭐 시장 참여 의지라든지 시장 마인드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북한이 중국의 개혁개방 초기 10년보다 훨씬 북한이 지금 발달되어 있다. 그리고 그런데 비하면 제도적인 거는 좀 제대로 안 되어 있다.
네, 마지막으로 북한 인권운동의 앞으로 활동 방향에 대한 의견들도 많이 제기됐다고 하는데요. 어떤 의견들이 나왔습니까?
네, 권은경 사무국장은 지난 20년간 북한 인권운동의 목표가 전 세계에 북한 인권의 실상을 알리는 데 집중했다면 앞으로는 좀 더 전문적인 영역으로 활동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시민사회와 정부가 좀 더 긴밀한 협력을 해야 한다고 제언하기도 했습니다. 권은경 사무국장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2020 이후 시기에 우리의 운동을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라는 생각에서 이제 제언을 드린다면은 지구가 같은 활동들 전문화된 활동들을 진행을 하면 될 것이고 인권 문제를 관심을 가지는 부분에 있어서 또 지속해서 신경을 쓰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북한도 국제사회와 인권 논의를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와중에도 우리는 책임규명 문제 그리고 반인도 범죄 문제는 반드시 놓쳐서는 안 된다. 이것은 시민사회뿐만 아니라 그 한국 정부에서도 이 운동 그 책임규명 문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지금까지 북한 민주화 네트워크 창립 20주년을 기념해 열린 토론회 김정은의 북한 무엇이 변했고 무엇이 변하지 않았나 현장 전해드렸습니다. 양정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 20년의 성과를 기반으로 앞으로도 북한 인권 개선과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전 세계에서 다양한 활동들이 이어져 나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